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보다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3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리더십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중국보다 지지하는 나라가 81곳에 달했습니다. 중국에 미국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나라는 52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동유럽의 코소보였습니다. 코소보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78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76포인트를 기록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5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의 지지도는 50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82포인트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32포인트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3포인트로 일본에서보다 약간 낮았고 중국은 마이너스 65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지도력에서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지도 추이는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조사를 추적 비교한 결과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일 때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일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계를 되살리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 조선회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견디도록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전미 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라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중국 조선과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1970년대 선박 생산 능력 세계 1위였던 미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에 맞서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여겨졌었습니다. 중국 국영조선공사와 자회사들이 주축인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작년 기준 세계 시장 약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가 현실성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가 더 든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번 조사 조치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수주가 늘어갈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올 1분기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었다고 전하면서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6일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라파 동부의 특정 지정 지역의 민간인들에 대해 인도주의 지역으로 점진적 이동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라파 동부 지역에서 서쪽 칸 유니스 지역 내 확장된 인도주의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일시적 이동 내용이 전단지와 전화 문자, 연락, 아랍어 매체 방송 등을 통해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용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 연습이 이번 훈련에 포함될 것이며 남북군관구의 미사일 부대와 해군 병력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깊어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북 반입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5월 7일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은 1에서 13도 분포, 최고기온은 12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르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3개국 국방장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3자 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수출과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이 우려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다른 발사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심각히 위배되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들은 영내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이 개최한 13번째 국방장관 회의였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우리의 공동의 가치와 결의로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국 간 협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모든 단계와 영역에 걸쳐 세 나라의 협력이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일치하지 않고 국제 규칙과 표준 규범을 훼손하는 중국의 주장과 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일본의 반격 능력 도입과 호주의 장거리 타격 역량 투자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 도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적대와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 억제에서 호주의 협력이 더해지는 건 유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트레이스 뉴일 부대사 대행이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뉴일 부대사 대행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열린 OSCE 상설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급증하는 군사비 지출은 향후 수년간 유럽 안보협력기구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기와 물자 조달을 위해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뉴엘 부대사 대행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약 11,000개 분량의 군수품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공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우리는 북한이 공짜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이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재료, 기타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 같은 이전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부대사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 등 57개국이 가입돼 있는 OSCE는 세계 최대의 정부 간 안보협력 기구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OSCE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우리는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 계속된 군사적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OSCE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독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 공장들이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풀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n factories are operating at full capacity to produce munitions for Russi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6개월 동안에만 만 개 넘는 컨테이너들이 전달됐다며 이는 포탄 100만 발을 훨씬 넘는 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 국무부는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할 거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호위 행렬에 다수의 고급 수입 차량이 동원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의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B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하는 길에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러시아산 아우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이를 호위하는 경호 차량들이 대거 투입됐는데 행렬을 이룬 차량 18대 중 6대가 일본 도요타사의 대형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이 북한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에는 랜드크루저 300 외에도 일본 렉서스 LX SUV 2대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고급 SUV 및 구형 세단 7대, 그리고 미국 포드사의 대형 승합차인 트랜짓 2대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지방 건설 착공식 이동 행렬에서 포착됐던 이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본사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은 3일 VOA에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벤츠는 북한과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한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유럽연합 및 미국의 금수 조치 등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츠사는 또 이 같은 제재 위반에 자사 차량이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계약 위반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래관계 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대응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지난달 29일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새롭게 포착된 데 대해 BOA에 제재와 수출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포드 본사도 북한에서 자사 차량이 또다시 포착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무기를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수출해 수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중동 내 친일한 비국가 행위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대량 살상무기를 공급할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등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활동들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우리의 비확산 도구의 모든 범위의 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 이 수단들은 차단, 제재, 법집행, 외교적 관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며 개별 주체들이 대량 살상무기 운반 수단을 획득, 배치,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이행에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 4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 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제조와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결의 1540호 채택 20주년 기념 성명에서 이 결의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품과 관련 지식 등이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이전되거나 그들에 의해 전해지는 일을 방지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세미얼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3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전 사령관 후임으로 이날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 세계는 중국의 우려스러운 행동과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침략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주장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북한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투명성과 협력, 공정한 경쟁과 법치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아퀼리노 사령관 후임으로 지명된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2월 28일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전 해병대원의 아들이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병의 손자인 파파로 신임 사령관은 지난 1987년 임관, 37년째 복무 중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파파로 지명자는 전투기 조종사로 탑건 학교를 졸업했고 F-14 톰캣, F-15 이글, FA-18 호넷을 6,0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1,100회의 항공모함 착륙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미 해군 중앙사령부와 제5함대 합동해군사령부에 근무했으며 2021년 5월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이날 파파로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점점 더 강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섬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 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고 독재적인 비전에 맞게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면서 중국이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편 북한과 러시아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이 여전히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연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서 증대되는 양자 관계와 같이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쿼드 그리고 기타 협력 그룹을 포함해 영내 전역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 중 상당수는 이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억제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차석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핵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한국을 더 잘 통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 경쟁에서 한국의 위상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핵무장은 여러 측면에서 인식의 체계를 바꾸는 일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면서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차석좌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CSIS가 내놓은 한국의 핵선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전략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한국의 정책 결정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Had a lot of public opinion surveying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s nuclear weapons that were generally
그동안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찬성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76%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핵무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응답자의 66%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답했죠. 분명히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중의 의견 사이에는 종종 격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상 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 전문가들 견해 사이에는 격차가 그리 크지 않죠.
보고서는 보수 성향의 전략 전문가들이 높은 비율로 핵무장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념적 분열이 향후 한국의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So I think staying on nuclear is a pretty nonpartisan.
이번 조사에서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했습니다. 대략 3분의 1은 보수, 3분의 1은 중도, 3분의 1은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향후 핵무장은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장 지지자 중 진보 성향은 2%에 그쳐 매우 적었죠. 핵무장 반대에 광범위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반면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핵무장은 여론을 양분시키는 매우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핵무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중과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략 전문가 사이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According to at least our polling, strategic elites see really no immediate need for South Korea to go.
저희 조사에 따르면 전략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장 핵 보유국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한 동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비확산국으로서의 위치와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 핵무장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보고서는 전략 전문가들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 제재나 평판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Not for South Korea not to go nuclear. We asked them why. Like why they felt that way and gave them some choices.
전략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이 억제 측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있기까지 50년 동안 거둔 성과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위반해 연이어 무기를 확산하는 길은 한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길을 간다면 한국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북한이 제재로 인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통합 정도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장은 여러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겁니다.
영내 핵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안보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gain, in the US case, really trying to help better integrate South Korea into US.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핵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한국을 더 잘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미사일 방어라는 3축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북한이 어떤 핵 사용도 고려하지 않도록 말이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채택 이후 미한일 훈련이 확대된 것도 북한과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공격이라도 감행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란 신호 말입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 된 후 예상보다 일찍 제재를 풀었고 이후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한 영내 파트너로 부상했는데요. 한국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는 없습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모두 NPT 체제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NPT 체제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한국은 가입국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북한처럼 탈퇴를 해야 할 겁니다. 조약 가입국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할 수 없을까요?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the US to provide a nuclear umbrella to South Korea.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그 시나리오들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디커플링되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이 한국의 안보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과 합의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핵 우산을 제공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미국의 핵 우산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이 반대를 안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한동맹의 형태는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동맹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그리고 영내 위협과 관련해 현재 미한동맹이 직면한 시급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And we should not take that for granted. Those are very important things.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죠. 우려스럽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쉬운 해결책이 없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보지만 미국과 협력해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죠.
올 11월 대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The survey also shows that if the US were to return with an America first policy that
지금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비핵화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미국에 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주한미군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터 차 석좌로부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의 핵 선택 보고서 내용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지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의 증가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갱신되지 않는 것은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인권 다자기구 및 메커니즘에 관여하고 납치 문제와 기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브라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국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법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협력에는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환경 보존 조치와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규모 課題への対処における両国間の協力には 양측은 또 중동과 우크라이나, 동아시아 상황을 포함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의 기능 강화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안보리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과 브라질, 독일, 인도 간 연합체 G4를 통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재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퀸타나 전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특별 보고관님의 재임 시기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from the current UN Special Rapporteur, Mrs. Elizabeth Salmon, the situation.
엘리자베스 살몬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됐습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2014년에 조사위원회가 설립됐지만 그 측면에서도 진전은 없습니다. 유엔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민 형사상의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 미국에선 오토 원비의 부모가 나서고 일본에선 지상낙원 캠페인이 펼쳐졌고 한국 등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내 억류된 탈북자들이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That is wrong. Those who escape a country and if they are repatriated.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국가를 탈출한 사람이 송환 이후 인권 침해와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송환해선 안 됩니다. 이건 매우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 즉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국 정부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비공개적 대화는 물론 공개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중국 정부는 농루플망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중단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환영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기조로 돌아가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군요. 퀸타나 보고관이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이끌어냈을 때처럼요.
They are of course reaching out to the Chinese government. Ultimately, we should say that the main response.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북한권 특별 보고관은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린 이 문제의 주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이 떠나길 원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송환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만이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화 창구겠군요.
Yes, they are talking. My colleagues are talking. The United Nations are talking. The UNHCR is talking. We should be talking.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있죠. 제 동료도 유엔도 유엔 난민기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말해야 합니다. 우린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은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있지만 우린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가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에겐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까지 중단시켰는데요. 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Complicated question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again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interests of states.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질문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건 잘못된 신호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유지되는 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린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우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사항과 관련한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전을 모색하기 때문이죠. 유엔 회원국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전문가 패널이 이런 측면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북한 상황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이 중요한 장치를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은 인권 유린의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re could be a chanc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조사될까요? 이 파일에 담기게 될 가해자는 누가 될까요? 이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첫째,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와 다른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가 파일을 열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충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책임 추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권과의 관여와 대화를 추구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현장에서의 진정한 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 민간인, 지방의 일반 시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잘 존중받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이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권고하는데요. 한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 all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information.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정보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관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요. 저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일부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북 풍선으로 인해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했죠. 이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고립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에선 국제인력이 없습니다. 서방 국가 대사관도 없습니다. 고립이란 측면에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북한은 현재 최고 수준의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로부터 고립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방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재임 기간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I will not compare. That's not, that was never my job. And an important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권 부문에서 일할 때 매우 중요한 건 정치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정치화를 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그 일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북 풍선에 대해선 실제로 제가 DMZ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풍선을 군사 분계선 너머로 보내는 것에 정말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이든 한국 정부든 북한에 대한 최선의 의제는 이중적 조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추궁과 동시에 대화를 모색하라는 것이죠. 제가 보고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했고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톡홀름에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과 같은 정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DMZ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도 되는 것인가요?
Yes, yes.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측에선 이미 인도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고 있는 북한 정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n extrem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They cannot trade with anyone.
유엔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누구와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도 불가능합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 제재는 일반 북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요점이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체제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생산하는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적절하지만 안보리가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주된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주민의 자원을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엔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죠. 유엔엔 제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하길 원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제구호기구 등의 제재 면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고 있는데요.
I met a number of times the sanctions regime in New York and I expressed my concern. This concern about the impact of sanctions.
저는 뉴욕에서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는 제재 면제 승인 속도를 높였고 이는 잘한 일입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인도주의 기구와 비정부기구, 심지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제 입장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의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경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등은 인도주의 품목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를 통해 이를 막지 않았습니까?
Not necessarily. Yes, it is true that that happened start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but it wasn't completely like that. You have to.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맞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랬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유엔 일부 회원국은 북한의 개발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토론인데도요. 유엔이 북한의 개발 권리를 막는다는 것인가요? 핵 문제 때문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접근이든 아니든 이런 종류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ioa.com입니다. 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제국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북도 오전까지 또 함경남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오후 한때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최고기온 19도 예상합니다. 남포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18도 예상합니다. 신해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4도 예상합니다. 강계 오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 최고기온 22도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해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요.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8도 예상합니다. 개성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7도 분포 예상합니다. 사리원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분포 예상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포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14도. 장진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기온 14도 예상합니다. 해산 오전에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에서 18도, 원산 기온 11에서 15도 분포, 평강은 9에서 14도 분포 예상합니다. 청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기온 9도, 최고기온 17도 예상합니다. 선봉지원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16도 예상합니다. 끝으로 삼지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1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합니다. 해상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소식이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를 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물결 2에서 5m로 매우 높습니다. 서해 전해상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먼바다 물결 오전에 1.5에서 3m,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3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리더십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중국보다 지지하는 나라가 81곳에 달했습니다. 중국에 미국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나라는 52곳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동유럽의 코소보였습니다. 코소보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78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76포인트를 기록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5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의 지지도는 50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82포인트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1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중국은 마이너스 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지지도는 13포인트로 일본에서보다 약간 낮았고 중국은 마이너스 65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지도력에서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지도 추이는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조사를 추적 비교한 결과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일 때 공화당 때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5일자에서 조선업에서 중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계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견디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전미 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라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1970년대 선박 생산 능력의 세계 1위였던 미국의 조선산업이 중국에 맞서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국영조선공사와 자회사들이 주축인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작년 기준 세계 시장 약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가 현실성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가 더 든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미국의 조사 조치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수주가 늘어갈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올 1분기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었다고 전하면서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도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용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 연습이 이번 훈련에 포함될 것이고 남부군관구 미사일 부대와 해군 병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러시아에 대한 특정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 성명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유럽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